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5장.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그라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영 들린 남자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 놓을 수 없었다. 쇠사슬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 번 사람들이 그의 팔과 다리를 쇠사슬로 묶어 보았으나 그는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그를 다룰 만큼 힘센 사람이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제 몸에 상처를 입혔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렸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어떻게 하려 하십니까?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남자가 대답하였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자기들을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다. 마침 가까운 언덕에서 큰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하였다.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셨다. 더러운 영들은 그 남자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다. 어림잡아 2,000마리 정도는 되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읍내와 시골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몰려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 왔다가 군대 귀신 들렸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겁이 났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은 뒤에 온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남자와 돼지떼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예수께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 할 때에 귀신 들렸던 남자가 함께 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타이르셨다. 내 가족과 친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가서 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말해주어라.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그는 예수를 떠나 대가볼리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하였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이 계시는 호숫가로 모여들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도 예수를 찾아 그곳으로 왔다. 야이로가 예수를 뵙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였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나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밀었다. 그 가운데에는 12회 동안 고르지 못한 달거리로 고생하는 여자도 있었다. 여자는 그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가진 재산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를 바싹 따르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 흐르는 것이 멈추었다. 여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며 물으셨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계속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손댄 사람을 찾으셨다. 여자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서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다. 여자는 예수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걱정 말고 가거라. 다시는 이 병으로 고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회당장에게 따님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다 듣고도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울며 통곡하며 떠든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리 울며 소란을 떠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탈리다 쿰.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였다. 소녀는 12살이었다.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있던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부모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 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져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 삼손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머리를 깎아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마구 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은근히 꾀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여자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삼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훌쩍거리자 삼손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힘이 센 것은 이 머리 때문이야. 난 태어난 후 머리를 깎아본 일이 없어.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블레셋 여자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얼마 후 블레셋 사람들의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있는 삼손을 끌어내어 놀려주자고 했습니다.
그거 좋지. 참 재밌을 거야.
삼손은 감옥에서 끌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머리카락이 꽤 자라있었고 힘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삼손은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힘을 주소서.
그는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썼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전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한 삼손도 신전 건물 밑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던 사람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한나라는 여자가 언약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듬해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실로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사무엘은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잊었소? 옛날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세우자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잊은 것이야. 사울을 세워 왕을 삼도록 하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먼저 읽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다시 말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웅성거렸다. 이스라엘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을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 두목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또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이 온갖 질병과 아픈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삶에 시달려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할 사람이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이신 주께 당신의 추수 밭으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적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수용하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은 시비거리를 삼기도 한 내용들을 마태는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33절 34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에 관계없이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의 사역을 여러 방향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어떤 경우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반응에 따라 좌우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임을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첫 번째로는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완전한 모든 인류는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편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범죄케 하는 마귀 사탄은 그 범죄를 이유로 사람을 자신의 수하에 잡고 비극적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사람이 비정상적인 존재가 되게 된 원인을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마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란 엄밀하게 말해서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임의 기본이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과 찬양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화롭게 해야 하는 신령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가진 언어의 기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여 찬양하는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고 다시 범죄하여 마귀
사탄의 소아에 팔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다시 찬양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께 데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예수께 데려왔기 때문에 치료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바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영혼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의미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귀한 일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34절에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꼭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이고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선한 의도도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미래의 영광의 천국에는 오해가 존재치 않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어떤 경우에도 가치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누려야 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의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또 다른 입장에서 말하면 이 천국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그 가치를 먼저 자신이 알지 못하면 잘 설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천국을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라야 가능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바로 알게 되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귀중하지 않게 됨을 깨닫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아무리 가치가 있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사주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어도 유행이 지나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천국밖에 없을 겁니다.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도 입에 거품을 물고 선전을 하는데 사람의 온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결코 시들지 않는 가치를 가진 천국을 자랑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 하여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침받게 하셨지만 그것은 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주변에 일어난 이적이나 표적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들 뿐입니다. 36절을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은 양과 같이 무지몽매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진정한 목적도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는 범죄하며 사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도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불쌍히 보시는 연민의 주님이십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온순하고 착한 동물이지만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어리석고 맹목적인 동물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양에게는 반드시 바른 이끌어주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리석은 데서는 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양이 목자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떤 목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군중들을 주님은 바로 보신 것이고,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련한 모든 인생은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도를 만나게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37절에서 38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일꾼을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추수 때는 가까워오고, 추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알곡을 많이 잃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농사에서도 보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천국의 알곡은 사람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같은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추수 때는 다가오는데 참으로 진실하고 부지런한 성실한 일꾼들이 없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추수권은 하나님께서만 준비하시고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하고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것들의 마음이 팔린 자들은 천국의 추수권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꾼은 추수를 도울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람이 추수하는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이, 성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사람의 근본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여 진정한 노래, 찬양을 잃어버린 가련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와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천국의 귀중성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굴복시키시고 감격해서 날뛰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지한 양같이 갈 바를 모르고 의지해야 할 목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양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목자이심을 그대로 삶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추수할 영혼은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은 이때에 추수할 주인이신 주님께 늘 일꾼을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은혜로 잠잠치 되게 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연구 믿음의 반석. 이번 시간에는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음성으로 전해지기도 했고, 때로는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경 66권의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기록된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영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고 번역했지만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말하게 하고 기록하게 한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나 도덕적 원리를 다룰 때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 이를 필사할 때 실수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필사자나 번역자가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수한 부분은 대단히 미미하며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최초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영광과 계시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과 계시는 서로 다릅니다.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계시는 아닙니다. 계시는 아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리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감이란 하나님이 알려준 일들과 성경 기록자가 최초로 목격한 사건들의 정확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조의 사건을 알려주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해서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던 다른 일도 기록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굳이 계시로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목격하고 아는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그를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경에는 악한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마귀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말들이 성경에 포함되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악한 자들이 한 말이라도 오류 없이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감으로 기록된 구약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저자들은 3,800번 이상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어로는 Thus says the Lord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록했음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다음 성경 구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것은 모세가 영감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23장 22절은 시편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이 영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선언한 것은 그 저자들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도 구약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글로 성경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스크립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기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면 구약도 틀림없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구약이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구절은 명백히 다윗이 영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영감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경으로 번역되었지만 경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스크립처입니다. 이 경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구약을 지칭할 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를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베드로가 바울의 편지를 구약 성경과 같은 위치에 두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 처음에 인용한 말씀은 구약에서 인용한 것이고 두 번째 인용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말씀을 가르쳐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저자들이 그들 자신의 기록을 다른 성경과 똑같이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후에 예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에 계시와 영감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구절은 계시를 의미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영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신약성경 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다음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모든 구절을 통해 신약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감을 어떻게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언자가 자유로 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입니다. 이렇듯 선지자들과 영감을 받은 성경 저자들이 성령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구두적으로도 영감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려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영감이 기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말에 영감을 불어넣으셨지만 성령이 그들의 독특한 어휘나 저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각 저자마다 자신만의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쓴 글을 통해 각 개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J.W. 맥가비는 성경 저자들이 자신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잘 훈련된 말을 몰고 가는 것과 흡사하다 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 달리도록 말의 오른쪽과 왼쪽 곧비에 줄을 잡는다. 보통은 말이 알아서 적당한 보조로 달리도록 그냥 두지만 너무 빨리 달리거나 천천히 달리면 적당하게 제어해준다. 말의 움직임을 언제든지 제어할 수 있도록 곧비줄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제갈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지만 말은 자신의 보조도로 길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말이 대부분 자기 의지도로 달리지만 그 말에 탄 사람의 제어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성경이 완벽하게 영감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론이 덜어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훈과 상충합니다. 어떤 이는 영감이 셰익스피어처럼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재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끌어내리고 성령의 기적적인 특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령의 개입 없이 온전히 사람이 쓴 글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이는 성경에서 믿음과 도덕을 다룬 부분은 영감으로 기록됐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어떤 부분이 진리이고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이에게는 단순한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할 객관적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온전하게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성경의 어떤 부분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